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생으로, 영벌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양과 염소, 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 가운데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이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죄인들은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 예수를 그 믿는 믿음에 의한 영생, 영벌, 천국,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라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영생, 영벌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삶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 어려움을 때로는 솔직히 십자가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하게 이러한 어려움, 정말 힘든,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권사님이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일찍 천국 갔어요. 10년도 전에.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자기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를,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난 시어머니를 한결같이 모실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병원을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너무 젊은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얼핏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이 누구지? 딸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며느리 치고도 너무 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며느리래요. 그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퇴원을 위해서 돌봐 드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입원했고 그 퇴원하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이제 그 수석을 밟고 잘 모시고 가는 거,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도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더구나 남편이 죽은 지가, 천국 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남편이 죽고 또 동시에 1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어머니를 모셨을 거라고는 제가 솔직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래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 며느리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한 22살 정도 되었고 이제 딸이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 같아요. 한 19살, 18살 됐겠죠.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혼자 그 아들과 딸을 잘 키우고 대학에 보내고 또 이제 대학 졸업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신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한결같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여러분 남편이 먼저 천국 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한결같이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솔직히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상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아,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때로는 솔직히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니까. 많이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아내도 너의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부담되는 일이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그 힘든 것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또 당연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그 무엇인가를 하는데 비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 그것들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막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우리 아들이 나의 좋은 것을 좀 닮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을 닮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너가 이 아빠를 닮은 것은 참 좋은데 너도 싫어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너가 왜 하고 있냐라고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닫고 또 제가 얘기한 대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한국 남자의 일세 남자의 좀 약간 욱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아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지가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먼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는 소리 안 질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딱 지적을 하니까 먼저 약간 좀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 무마하려고.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은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짚고 넘어갔는데 뭐 대학교 다 가가지고 큰 아들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나간 다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담는 참 그런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절제하고 안 좋은 것들을 절제하고 내가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긴 것들 또 그러한 것들이 진짠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조금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거는 돌로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잘 지어서 비바람을 이겨냈으니까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 해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거 자체로 해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그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들이 그 죄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면 천국에는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모세의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바로 이 말씀이 여러 개의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칭함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자기는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주의 그 아들로서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종의 자리,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 어떤 부를 이루는 것, 그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얼마나 덧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중요하죠. 재물이 중요하죠. 하지만 명예도 중요합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명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은 피곤한 삶이에요. 쉼이 없어요.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에 의해서 이룬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교만하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나는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상 받겠다.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그 목적지에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칭찬을 받는가, 어떠한 상을 받는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공평해요. 9시에 와서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그냥 새벽 6시, 9시, 12시, 1시, 5시, 바로 1시간 전 잠깐 일한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뭐 여기에서 어떤 세상이 어떠한 것을 비교해서 뭐 계시록도 보면은 막 보화들 이야기하고 보석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지혜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러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합은 착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착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람 왕 베나다시 침범했는데 사마리아를 침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다시 침공할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또 침공했을 때에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이게 완전히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게. 나 몰랐어요.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 우연이 된 일 아닙니까? 또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고백해요. 그 아합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발생할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지? 너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과 처음, 마지막,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연말 시상식 할 때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거 참 대단하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한국에서 가수 하나가 지금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냥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그분이 또 새롭게 와서 나와가지고 간증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은 잘 세워야 된다 막 하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 연약한 존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증됐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이 그렇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저 제각말 도전받고 은혜받은 것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세 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편안할 때, 기분 좋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정말 답답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왜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위기 가운데.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 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 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40일 작정 기도한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에 한 가정이 영주권 이렇게 받는 것을 앞에 놔두고 한 시간 정도에 있는 거리인데 정말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져.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안 나와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좀 아프셨어요? 어떻게 안 나와 했더니 영주권 받았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래도 영주권 받은 다음에도 조금은 계속 나와야지. 어떻게 영주권 받았다고 딱 저렇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갑자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혹시 그분이 유튜브로 이것을 보신다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어쨌든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드려야지.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물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우리 시카고안 연합장로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장로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조용히 발걸음을 다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좀 격일로, 그 다음에 뭐 한 이틀 정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숨을 고르고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시 한번 대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삶, 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다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문에 들어가는 삶. 그리고 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냐 안 구원받았냐,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 제가 이 개 같다는 것을 좀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지 않아요? 아 정말 그렇지, 개 같다는 것이 저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딱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나. 자, 개들과 점순가들. 제가 한국 갔을 때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그 신세계 백화점, 그 다음에 예전에 그 호남 고속버스 호남 터미널이 새로 리마델링 해가지고 그 밑에가 아주 정말 좋은 식당과 뭐 막 그런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점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식의 점이 아니라 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로 그 서양점이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런 점은 점이 아니에요? 점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저 권사님 맨날 점 보러 다녀요. 딱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뉴욕에 용한 점 치는 사람이 왔는데 거기 가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도 갔네요 거기. 네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잘 안 믿어요. 근데 저 권사님은 정말 믿는 것 같던데요. 둘 다 똑같죠 솔직히.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막 솔직히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요. 점술가들 점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거 뭐예요? 간음하는 거. 요즘 사회가 이런 어떤 간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용적인 것 같아요. 그 확률적으로 뭐 설문이니까 잘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도 성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대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성적인 순결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지금. 음행이 뭐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의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 이거 음행하는 것도 개 같은 거 아니에요? 본능적인 삶, 정욕적인 거, 그 짐승이에요. 점승가들, 은행가들, 살인자들, 우상숭배, 그며 거짓, 참 이 말씀도 놀라운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그랬어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하고 지어내는 것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 나는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아. 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지어내지는 않는데 거짓말을 좋아해요. 이게 뭐예요? 전달하는 거죠.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까 좋아하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나 무시하지 마. 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그 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있다 보여주려고 하면서 이 거짓말을 지어내지까지는 않더라도 그 거짓말을 듣고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도 전달하는 사람들, 이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이 마지막 부분에 영생, 상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상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받는 자들은 누구냐? 그 상받는 자들,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절대로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멀리하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